마태복음 제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비유는 완전히 인간의 관념에서 적용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들을 죽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왕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릴 정도로 자유로울 수 없고 성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코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는 2절이 앞에 비유의 계속임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거절하였음을 가리키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매우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의 비유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거절한 후 그분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교회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범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믿는 이들만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언약을 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잔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신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노예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와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노예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열두 사도와 70 제자의 사역이며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은 이들의 증거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다른 노예들, 오순절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줄곧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으며 심지어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핍박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어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사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할 때까지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사역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3절은 단지 청함을 묘사하며 4절에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이미 죽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6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고 이는 오순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3천명, 5천명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은 여전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루살렘에는 300만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밭은 농업을 상징하는 반면 사업은 상업을 상징합니다. 종들을 잡아 죽이니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고 야고보를 살해했으며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농업도 상업도 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 모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는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회파했을 때 성취되었으며 그때 모든 거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단지 그들의 거절함으로 인하여 낭비될 수 없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앞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미리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우연히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만나는 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나 악한 자, 오늘날의 부르심은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선한가 악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풍성은 과거의 선이나 악과 관계없습니다.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는 심판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역 안에서 복음은 모든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동양에서는 손님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의 의에 오시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의 옷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의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2절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주님께서는 이에 앞서서 그에게 왜 다른 사람을 때렸거나 거짓말했거나 법을 어겼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그가 예복이 없는가를 물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실 뿐입니다. 유구무원이언을 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 왕은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왕은 예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우리가 자신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는 침륜입니다. 여기에서 어두움은 25장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의 영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적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밀보다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다음 구절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에 관하여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전에 서로 대적하였으나 지금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연합하였습니다. 자기 제자들, 오직 눈먼 학생들이 눈먼 선생들의 지도 아래 오고자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먼저 그들은 주님에게 아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그분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예수 당신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이사를 상관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십니다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은 진리를 말했을 것입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그들은 이것을 해야만 한다거나 이것이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라고 물음으로써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둘 다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매국노로 만드는 반면 다른 하나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만듭니다. 18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분은 그 즉시 그곳에서 그들의 외식과 악한 음모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돈을 내게 보이라. 새돈을 내는 사람들만이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20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의 질문과 결론은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교훈도 충만합니다. 믿는 이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은 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나라가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의뢰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한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놀랍다고 느끼지 않는 독자는 유대인들보다 악함에 틀림없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 두 무리는 떠나갔고 사두개인들이 그 장면에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계속되는 전쟁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완전히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도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사두개인들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가설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필경 어려운 문제인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는 완전히 꾸며낸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결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구절은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구절은 그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오해를 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지식과 체험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의 때에는 휴거를 가리킵니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는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지적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끝난다고 너희들은 말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관한 부분에서 그분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야만 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격려할 수 없었다. 여기서의 논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이삭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을 보십시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들이 놀라는 것은 패배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으셨습니다. 34절부터 35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모였는데라는 구절은 그들이 서로 비슷한 패배에 대하여 동정하였기 때문에 다시 모여들었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사는 너무 교만해서 주님의 명쾌한 답변에 의해 콧대가 꺾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는 주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계명을 강조하고 다른 계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왜냐하면 그것은 온 율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 하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은 누구든지 옆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웃은 주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온 율법을 망라합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온 율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사람과 관련된 온 율법을 포함합니다. 십계명은 원래 두 부분, 즉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과 사람에 관련된 것들로 나뉘어졌습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것은 마치 주님이 너희는 나에게 충분히 물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나를 묻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는 17절과 유사합니다. 이 질문은 세 살 난 아이에게 대한 질문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여호와이시며 두 번째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른다면 그분은 다윗의 주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주도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답을 알았으나 기꺼이 대답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